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신약성경 324쪽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점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창조에 관한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는가라고 할 때 신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신자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그 판국에 이 세상을 누가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할 여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누가 지은지에 대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인간과 관계된 이 피조 세계를 신으로 섬기거나 혹은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가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모든 피조세계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고백을 올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필요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이 신앙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다가 써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원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물론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이요. 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지요.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기원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자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분명히 하나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보면 먼저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 더 기원되지 아니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그 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과 간섭하에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창조사역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쭉 읽어나가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다 참여하신 그 내용을 딱 한 절로 나타낸 곳이 없기 때문에 대개 초보 상태에 있는 신자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사에게 함께 참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 창조사에게 누가 관여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관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실제로 제가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음성과 소리로 발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음성으로 소리로 말씀하니까 빛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뜻을 드러내는 방식인 말씀으로 인간들을 만나셨던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이제 찔러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빛이 있으라라고 소리를 쳤더니 실제로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곤란하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을 바깥으로 드러내시는 방법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식으로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는 이 말은 소리를 쳐서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부른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창조사에게는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관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다라는 이 말을 잠깐 언급하면 흔히 이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엉망진창이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제 성경에 다른 이제 예레미야서나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 상태는 결국 뭐랄까요? 어떤 상태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만드실 때 분화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누시기 이전의 상태를 언급할 때 공허하고 혼돈하다라는 말로 언급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라는 이 말은 엉터리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난잡한 그런 지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는 이런 모든 만물들을 분화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 누가 계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존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욥기 26장 13절에도 그의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사역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세 위격이 신성으로 함께 참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지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 이전에 누가 존재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만물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은 그분도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진화론자들이 뭐 무기질에서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그들도 동의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세상을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 원래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때 또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뭐 차갑게 시작한 어떤 행성이 뭐 이렇게 폭발을 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 우주가 이렇게 확장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이 태고의 점액,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 원형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점점 발달되어 가지고 우주가 되었다.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형질이나 뭐 무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어떤 상태가 뭐 무기질이든 원형질이든 무엇이든 뭐가 있다고 하면 그럼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진화론자들은 무수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무기질에서 결국은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 쭉 아메바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진화되고 그래서 원숭이가 되고 그래서 원숭이가 조금 더 발전돼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인격적인 무기질로부터 어떻게 인격체가 그냥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아이가 만들어질 때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고 그래서 그 정자가 뭐 5억 마리인가 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몇억 마리는 다 죽고 그 중에 딱 한 마리가 난자와 결합을 해서 이 생명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도 염색체가 또 하나 어떻게 잘못되면 또 다운 증후군이 되고 하면서 그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런 이론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종교체로 믿고 있는 이 진화론도 이런 면에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은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학설입니다. 진화론을 증명하려면 사실은 수만 년의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리고 그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천지 창조 때, 아니 천지 창조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만물이 기원했을 때 그 상태를 그대로 옮겨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실험이 제대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속해 있는 생물들이 사실은 화석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진화론자들이 이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사회 과목에 뭐 네안데르탈린, 무슨 크로마뇽인 하면서 자바인 하면서 그런 유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요 근래 아니 벌써 몇 년 전에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뭐 비타민 뭐 D가 결핍되어서 허리가 꼬부라진 것을 모르고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되기 이전에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보니까 원숭이로 판명난 그 두개골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원래부터 또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화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언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태초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에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이 단어를 꼭 사용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러니까 뭐도 없나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을 때 창조 하나님께서 이미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시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간다는 것을 느끼거나 감각할 수 있습니까? 시간은 절대로 느끼거나 감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언가 변화되는 모습, 시계가 돌아간다든지, 그죠? 뭐 만물이 자라난다든지, 그 변화의 모습을 보고 시간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 알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공간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다는 것, 이것도 참으로 신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런 시간과 공간까지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무의 상태,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를 어느 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시간의 범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면 뭐 BC 몇 년이라든지 뭐 서기 몇 년이라든지 이렇게 연대로 이야기를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조하셨거든요. 따라서 시간의 단위로 어느 때라고 정확하게 뭐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태초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초는 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없었던 그때, 바로 그때를 그냥 태초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처음부터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뭘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로 이끌어들이십니다. 그 특별한 시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도 그저 상상으로 발휘해서 그냥 그런 때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 연대적으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미 존재했다가 세상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존재했다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바깥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세상 안에도 존재 자체가 없다가 그 다음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의 존재지요. 우리는 존재한 때가 없었고 또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 그 시간이 시간조차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사고하고 모든 일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 바깥에서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11장 3절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에서 지어진 줄 안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창세기에 왔던 이 계시가 주어지고 그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성경은 신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매우 터무니없는 거짓말 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정말 참 대단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DMB를 통해서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연과학이 거의 뭐랄까요? 이 절대적인 위치, 오히려 이 폭군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그 잣대로 되어보고 맞지 않으면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조차도 이 자연과학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또 불편해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실로 정말 이 세대는 과학을 모든 만물의 척도로 삼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과학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미 인간의 지성이 타락했고 따라서 인간의 이 타락한 지성에서 나온 학문도 뒤틀려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황우석 교수 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체세포 복제가 사실인 줄로 다 믿었죠. 뭐 철퇴까지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왜곡과 거짓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를 볼 때 그 사람들은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편견과 어떤 이익 추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진리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과학자들도 거짓말하고 과학자들도 오류가 많은 거짓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요. 황우석 교수와 같이 실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인 그런 이 세상에 정설로 사람들에게 통념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화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한창 이 미국에서 대두되는 것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주에서는 지적 설계론과 그 다음에 진화론을 함께 가르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한 그런 주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보인 교수님이 그런 책도 소개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들 소개했지요. 지적 설계론이 뭐예요? 인간의 그 모든 메커니즘을 보니까, 이 인간의 구조를 보니까, 또 다른 생물을 봐도 이것은 도무지 우연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신이 어떤 설계를 통해서, 신이 치밀한 어떤 그 창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참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의 그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우리는 믿고 삐뚤어진 자, 잘못된 과학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재단해야 되지,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과학자들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발표한 정서를, 그 가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과학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래야 된다, 아니다, 맞다, 이렇다 저렇다라는 의견이 매우 분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 이론들도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가정에 불과하고 하나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한 개인의 견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우주 안에 일어난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 정도로, 하나의 시안 정도로, 하나 그냥 한번 만들어 놓은 하나 폼 정도로 그냥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진리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과학, 특별히 이 자연 과학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하면 성경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로부터 이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 지구과학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렇지요? 생물학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학도 그렇고 언어학도 그렇고 언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학문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만물을 파악하려고 하는 인간의 지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연과학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창조과학자들 보면 유수한 과학자들이 많거든요. 한동대 김연길 총장 같은 사람들은 미국 나사의 연구원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예수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대학 설립 동력회라든지 뭐 기독교 학문 연구회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좀 그런 분들의 모임에 몇 번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교수들 막 박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대전에 가면 대덕 연구단지 안에 박사들 천지지요. 근데 거기에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뭐 석박사들이 그냥 깔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나름대로 학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기질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된 이것으로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신이 창조했다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이 부패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계시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성의 타락은 곧 학문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학문을 진리라고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학문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문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지 아니한 학문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통로로서 우리가 학문도 열심히 닦아야 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면에서 비과학적이 아니고 초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욥기 2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의 허공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욥기는 비교적 상당히 오래된 책으로 모세오경과 같은 연대 책으로 족장시대에 만들어진 책으로 그렇게 되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3500년 전에 이미 욥기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가요? 이미 이 우주 공간에 지구가 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얼마나 과학적인지, 아니 그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적인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가?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절에 무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에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죠. 그죠? 결국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던 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겠지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어떤 것도 믿나요?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도 믿지만 눈으로 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인데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두고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허공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공간과는 그 본질이 다른 하늘, 다시 말해서 천상 영역, 영적인 세계를 의미할 때도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거행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한다라는 말을 사용했고 사도바울은 3층 천에 들어갔다는 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 저 멀리 어떤 하늘, 로켓을 쏘면 저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런 어떤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냐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떤 것도 포함하는가 하면 여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위의 하늘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땅이라는 말이. 2절의 땅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눈으로 보이는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말하는 그 땅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하늘, 그 다음에 땅,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가 땅이라는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우주 만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냐는 모든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는가 하면 영적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까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존재들은 언제 지었겠는가라고 할 때 대개 1절과 그러니까 창세기 1절과 2절 사이에 그 사이에 어느 때 뭐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성경 구절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은 욥기 38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시기를 그가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모퉁이 돌을 놓으실 때 아무도 없었고 그러면서 그가 새벽별들의 노래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뻐하는 소리와 더불어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벽별들의 노래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뻐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어느 때 영적 세계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그 다음에 선한 천사 뭐 이런 것들 모든 영적 존재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기간 동안에 지으셨는가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데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24시간이 아닌 어떤 긴 어떤 시간의 단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한 이해가 또 달라요. 우리는 그냥 24시간으로 되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4시간이 아닌 어떤 훨씬 더 긴 어떤 시간이었을 것이다. 대개 이제 진화론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긴 창조하셨는데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른바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일이라고 말할 때 이 날을 상당히 길게 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날을 그렇게 길게 잡느냐라고 할 때, 여기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가 지어졌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지어졌죠. 그죠?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지어졌던 때가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넷째 날 두 광명, 해와 달, 또 별들 이런 것들이 지어짐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주야, 아침과 낮, 그 다음에 또 뭐 해, 달, 뭐야, 일, 월, 연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넷째 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넷째 날 비로소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가지고 해가 가고 달이 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기간을 그렇게 셌다고 하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날은 24시간의 하루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득력이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 재앙의 날 이런 말들이 나타나죠. 거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24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떤 그 긴 기간을 그냥 하나의 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베드로서에 보니까 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 또 이런 말씀도 나타나거든요. 물론 그 말씀은 뭐 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칠할 만한 말씀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과 시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하루가 천년이 되고 천년이 하루가 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 보니까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이 단위인 해와 달이 넷째 날에 가서야 비로소 만들어졌고, 그렇다고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이 셋째 날은 24시간의 개념의 날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일관성이 없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상당히 긴 기간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24시간이고, 근데 성경은 계속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5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이 말에 계속 반복돼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계속 그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상당히 긴 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24시간으로 보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루의 개념이 24시간이 아니고 장시간의 어떤 그런 날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셋째 날에 수목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수목은 뭐가 있어야 자랄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자라죠. 그런데 빛이 넷째 날 해와 달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천 년 동안 빛도 없는 상태에서 수목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날을 24시간으로 정말 봐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좀 더 긴 어떤 기간으로 봐야 되는가? 특별히 진화론자들은 지질층을 보면서, 지질층을 조사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침척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날은 상당히 긴 기간의 어떤 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 우리는 이 날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다 해결이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지요. 거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놓고 엿새 동안에 그랬잖아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으니 너희들도 안식하라 그랬거든요. 그때의 기준이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뭐 수백 년 동안 안식하였습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수백 년 동안 안식하라 그랬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날이라는 용어를 이 24시간의 하루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뭐 긴 기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수억 년 동안 침척되어 온 그런 어떤 토양처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시에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어린아이로부터 이렇게 키워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인으로서의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아,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수백만 년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어떤 토질, 그런 것들을 왜 못 만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볼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진화되고 했어야 될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하나님이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되어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바대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도한 대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어떤 무엇을 만들어 놔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때는 상당한 어려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뭘 만들어 놔도 설계도대로 했는데도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외부적으로 드러내실 때 한 채 오차 없이 마음에 품으신 바, 생각하신 바, 그 작정하신 바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실제로 드러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 드러나신 바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참 선이신 분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도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선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 그랬지요. 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완전히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자족하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놔야 좀 심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굳이 만들어 놓으셔야 좀 더 좋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안에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신성을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관광을 참 많이 다니지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가장 즐겨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사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다니지는 못하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이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 이 자연 세계를 더 즐길 수 있는, 더 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실 없는 것이지요. 대자연 뒤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시편 19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기뻐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의 대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어떤 삶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분 자신만 계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마땅히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세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계시의 말씀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수납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을 것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엎드리지 아니할 것이요 참으로 불의를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바른 지식이 저에게 있게 하여주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것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욥의 신앙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